이스라엘아, 지금 웃는 사람들, 너희는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하면 너희는 불행하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첫 해 여기 와가지고는 디트로이트 오기 전에는 제가 눈 구경을 제일 많이 한 데가 제가 공군으로 있으면서 서울에서 일을 했거든요. 서울 2년 동안 있으면서 2년 동안에도 서울에서 눈이 좀 많이 온 편이었는데 그때 눈 구경을 제일 많이 했었는데 디트로이트 오고 나니까 그때 서울 눈은 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 이제 와가지고는 눈이 제법 오는 걸 보고 혼자 기겁해가지고 저 혼자 호들갑을 떨었던 거죠. 전 모르고 미사를 평일 사람은 취소했더니 차도 다 잘 다니고 사람들도 차 다 잘 다니고 있더라고요. 혼자 난리를 치고 미사람 취소하고 나서는 아 어지간하면은 아 여기는 문제가 없구나. 그래서 날씨 예보에 막 스톰이라든지 막 정말 폭설이라든지 이런 게 안 뜨면 아 그냥 문제 없이 다닌다라고 생각하고 한 2년 잘 살다가 네, 어제는 이제 뭐 토요일 주일 악천후고 눈 스톰 같이 아주 많은 눈이 온다고 해서 아 이거는 그래 출입 이사지만 뭐 생각을 많이 하고 아, 이건 조금 좀 오시는 걸 좀 지양을 하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아침 8시 미사까지는 없앴죠. 없애고 나니까 어젯밤 잘 때 생각이 드는 게 아 내일 아침에 그래 눈이 안 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눈이 오면 어떡하지 맨날 걱정하다가 막상 미사를 취소하고 나 8시 미사를 없애고 나니까 아, 눈이 안 오면 어떡하나 싶어 아침에 눈을 제가 5시쯤 보통 뜨는데 5시쯤 뜨니까는 눈치우는 아저씨가 벌써 와 계시더라고요. 아 끝났다. 눈치우는 회사에서 눈을 치우고 계시면 눈이 다 왔다는 말이구나 싶어가지고 할 수 없지 하고 했는데 다시 제가 씻고 나오고 하니까 눈이 펑펑 오는 걸 보고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방눈이 오는 걸 보고 이렇게 고맙다고 얘기한 거는 밑에 디트로이트 오고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안전하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또 오늘 오신 우리 교우분들은 또 가까운 데서 또 이렇게 저렇게 오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와 쓰러질 몸을 제 힘인 양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 있다. 오늘 일독서였던 구약의 예레미야 예언서의 한 부분입니다. 사람에게 의지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도 나누고 있죠.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과 또 그 자기 몸에 의지하는 것 이걸 갖다가 두 개로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대상이 의지한다는 대상이 객체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대상이 주체가 될 수도 있죠. 다시 풀면 그 대상이 누군가가 되거나 아니면 무엇이 되거나 할 수도 있고 또 그 대상이 내가 될 수도 있죠. 많은 경우에 이 두 가지 대상, 그러니까 나를 넘어서는 대상과 나라는 거는 함께 이렇게 우리가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대단히 많이 의지하는 사람은 또 바깥의 외부적인 것에 또 많이 의지하고 있을 때가 있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또는 무엇에게 의지를 하든 아니면 자신에게 의지를 하든지 간에 여하튼 그런 사람들도 사랑은 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의 사랑,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뭔가 물질적으로 계속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들의 사랑에는 하느님의 사랑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사랑에는 이유가 있고 그 사랑에는 목적이 있을 때가 많죠. 뭐 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아주 어릴 때 한국 영화 중에 이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극장 가는 게 아주 드문 일이고 텔레비전으로 이렇게 영화를 보면 막 어린애가 막 처음부터 영화를 보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중간에 막 이렇게 어른들 보는 거 보다가 이렇게 어쨌든 나가라 할 때 나가야 될 때도 있고 같이 보자면 같이 볼 때도 있는데 중간부터 봤던 영화인데 근데 뭐 몇 번 아주 유명한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 가난한 연인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아마 기억에 고시준비생이었던 것 같고 여자는 그런 남자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둘은 가난했죠. 그러던 어느 날 남자가 고시 합격하고 그 사람이 근데 판사인지 검사인지 변호사인지 모르겠지만 여튼 뭐가 됩니다. 남자는 그렇게 출세하게 되면서 변하게 됩니다. 남자는 가난한 시절의 여자를 버리고 돈이 많은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난한 여자는 이미 그 남자의 아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야기가 이렇게 꼬이고 저렇게 꼬이고 했던 것 같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권선징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남자가 뭐 큰 벌을 받고 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튼 남자의 사랑이 처음부터 여자를 이용한 것은 아니었겠습니다만 결국 남자의 사랑이 변하게 된 것은 맞죠. 재물이 또 권력이 그 사랑을 변하게 만든 겁니다. 여튼 가난했기에 자신의 본성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 그는 권력과 세력을 가지자마자 사랑을 물질을 얻는 도구로 곧장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에는 목적이, 세상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한 도구로 여겨진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세상 모든 가치 위에 두는 것을 하느님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의 목적은 사랑이지 그 사랑의 목적이 다른 무엇이 되지 않는 것이 하느님의 사랑이 됩니다. 하지만 또 하느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논리적으로 의문이 드는 한 가지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사랑에는 목적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기 위해서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이렇게 되면 사랑의 목적이 구원이 됩니다. 논리적으로는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자기 안위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랑은 그 사랑의 가치를 훼손하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논리적인 의문을 가질 수는 있죠. 하지만 구원이라는 목적은 표현상으로 목적이지만 그 목적이 그 삶 전체 자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삶 자체와 목적이 구원 안에서는 구분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사랑한다라는 게 아니라 사랑하다 보니까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말장난같이 느껴지지만 이것이 사랑과 구원의 관계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곧 구원이고 구원이 곧 하느님의 사랑이 됩니다. 이 세상을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죽어서도 자연스럽게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무엇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그래서 그러한 인위적인 목적은 그 사랑을 사랑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진짜 사랑은 그 순간을, 그 행위를, 그 마음 자체를 하나의 목적으로 만드는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빠져 살다 보니 내가 어느새 하느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사랑한다라는 것은 인간의 언어가 가진 한계 안에서의 표현일 뿐이고 그래서 그 한계 때문에 그것을 다시금 풀어야 될 필요가 생기는데 그래서 풀어본다면 사랑하다 보면 구원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 안에서 구원을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사랑 안에서 이 생을 살아간 사람만이 죽어서도 그 하느님의 사랑 안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는 게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사랑은 하느님의 사랑은 이 구원까지 포기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을 가니 천국을 가니 하는 어떤 인간적인 표현으로의 어떤 구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지옥을 가도 괜찮으니까 그 사람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심정 살아가다 보면 한 번쯤 들어보았거나 체험해 볼 때가 있으시죠. 예를 든다면 미국의 유명한 작가 마크 트웨인의 유명한 소설 허클베리 핀의 모험에서 핀이 그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을 치죠. 그러다가 흑인노의 짐을 만나서 둘이 같이 도망치면서 그 미시시피 강을 아마 따라 내려간 것 같은데 내려가면서 여러 가지 펼쳐지는 이야기들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게 그 허클베리 핀의 모험 이야기죠. 그때 이 흑인 도망노의 흑인 짐을 숨겨둘 때 가졌던 이 허클베리 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핀은 어리죠. 어린 핀의 입장에서 도망노의 짐을 숨겨주는 것은 그 당시의 통념, 이것이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 사회적인 통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노예 제도라는 그 제도가 하나의 사회적인 틀이고 기반이라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재산을 가로채는 것은 범죄라는 것이, 노예를 가로채는 것은 범죄라는 게 그 사회의 일반적인 관념이었기 때문에 아이 입장에서는 그거를 자기가 다시 해석해낼 힘이 없는 거죠. 그 사회적 통념 안에서 핀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 노예의 짐을 내가 계속 숨겨줘야 되는 걸까? 라고요. 핀은 그런 상황 때문에 심각한 내적 갈등을 느낍니다. 이야기 속에서. 핀은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그런 통념을 자기 안에서 다시금 해석할 만한 능력이 없었던 거죠. 하지만 핀은 이 노예의 짐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스스로 죄를 짓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될 거야. 하지만 난 지옥에 가더라도 짐을 다시 노예로 돌려줄 수는 없어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포기함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는 인간의 순고한 모습을 마크 트웨인은 아이들의 동화 같은 지극히 순수한 이야기에서 아주 장엄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설이 클래식이 되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포기함으로써 그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랑의 역설입니다. 사랑의 목적을 두는 것은 그 자체로 아직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세상적인 목적이 보인다면 지금 내 사랑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은 하느님의 사랑이 아니라 아직은 인간 중심, 자기 욕망 중심의 사랑, 사랑으로 보장된 욕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한 하느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오늘 이 독서 코린토 2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덧없고 여러분 자신은 아직도 여러분이 지은 죄 안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하의 신비 안에서 세상에 오지 않으셨다라면 아직도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논쟁하면서 자신이 정의 내린 사랑이 제일 큰 사랑이다라고 각자 주장하고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강생의 신비를 통해서 인간들은 그 사랑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따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랑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거나 아니면 부정하거나가 있을 뿐입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가난이라는 말과 사랑이라는 말이 어떻게 이어지겠습니까? 가난하다라는 것, 결국 내 사랑에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사랑, 목적 있는 사랑은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과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런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일상적인 말로 표현하면 지루함, 뭐 지겨움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랑의 대상이 지루해지고 또 다른 것을 찾아야 되는 게 세상적인 사랑의 모습입니다. 목적을 이룬 후에 가난한 여인을 버린 출세한 남자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사랑에는 내적인 만족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대상에 대한 지루함이나 대상에 대한 지겨움 같은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에는 하느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하고 그 하느님의 사랑을 또 끝까지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존재들이 됩니다. 그 노력 속에서 또 신앙생활 꾸준하게 잘 이어나가야겠습니다.